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전철역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폭발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의 센나야 광장 전철역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내 모든 전철역들이 폐쇄됐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침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연례 정치 행사에서 연설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러시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입장과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공식 발언들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어떤 나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을 도울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인 데이비즈 슬링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데이비즈 슬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용 미사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물맷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은 40에서 300km 고도에서 로켓을 요격하도록 고안돼 있어 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밖에 소형 무인기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서 발사되는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OU E-3 시스템 등 단계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데이비즈 슬링의 실전 배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데이비즈 슬링의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집트 군부가 지난 2013년 민주선거로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동결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은 채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군부의 강경 단속을 비난했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신임 대통령의 보수주의 성향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부치치 당선인은 어제 실시된 세르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55%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부치치 후보의 최대 경쟁자인 사사 얀코비치 후보는 16%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부치치 당선인은 지난 2008년 이후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 보존소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막다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고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동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도울지 말지는 중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돕기로 한다면 중국에게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말이 북한을 1대1로 다루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캐슬린 맥팔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별도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끝날 무렵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중국의 변명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실제로 북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을 침공할 것이므로 미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고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2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하는 대북 군사행동이나 선제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거듭되는 논평 요청에 자신이 지난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에 참여했었다며 당시엔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 옵션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을 침공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전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폭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결과는 확실하지만 매우 파괴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억제 태세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북한이 그런 사실과 미국의 방어력을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이 중국의 대북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1994년 이래 장쩌민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북한에 대한 특유의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중국의 그런 태도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과 무역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중국 측의 협조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6일과 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31일 열린 토론회에서 크리스토퍼 존슨 CSIS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아직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다면서도 북한과 무역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m hearing once again economics and North Korea are definitely the front and center.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도 경제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이며 미국과 동맹에 점점 더 긴급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을 과거보다 훨씬 불편하게 만들 결의에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 정권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지원하는 중국의 위장회사들과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보했으니 이제 시 주석이 양보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도 대북 압박 문제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Xi Jinping looks at this perhaps from even a short-term or medium-term perspective.
That is,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이 단기적 혹은 중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전까지 미중관계를 긍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 할 것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조치들을 일부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Trump to feel when they are face to face that he's going to try to get something from President Xi right there, right now on that subject.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마주 앉았을 때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다면 바로 북한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미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필요 이상으로 혹독하게 대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중국이 언젠가는 사드 배치라는 현실에 적응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이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도발하고 화를 돋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연구원도 사드 배치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글레이저 연구원의 분석에 공감하면서도 중국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계속 밝히는 외교적 특성이 있다며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이번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월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는 애들 15개 이사국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3일 4월 한 달 동안에 안보리 업무 일정을 협의하는 회의를 시작으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국은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4월 달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장국인 미국이 안보리의 논의와 합의 형성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보리 의장국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제를 선정해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9일 뉴욕의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me, human rights are at the heart of the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That's why I'll be devoting a portion of my presidency.
개인적으로 인권을 유엔 임무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전적으로 인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개별 상황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인권 유린과 한 국가의 평화와 안보 사이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회의는 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3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보다 일반적인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인권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작전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 분야는 잠재적으로 개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제주도 남쪽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SLBM 개발 등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잠수함 탐색과 식별,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지난해 12월 미한일 안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우주 개발을 위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군사적 전용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머지않아 세계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북한이 어떤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하게 됐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3일 통할 수 없는 이중 기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북한의 우주 개발 활동이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김없이 진척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동향 감시 등에 활용할 정보 수집 위성을 발사한 것을 집중 비난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의 군사위성 발사는 묵인하면서 북한의 위성은 문제시한다며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개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 축적을 위한 시도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정지 궤도에 쏘아올리는 대용량 로켓의 경우 크기가 크고 이동이 어려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보긴 어렵지만 엔진 기술 등 관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출 엔진 테스트를 했을 때 군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시사의 단전까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위성 발사용 로켓이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전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 얘기했던 ICBM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연장선에서 한 번 더 자신들의 어떤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같이 충분히 볼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해 사변적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위성을 어느 방향으로 쏘아 올릴지에 대한 기술적 고민부터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시험했던 80톤 엔진이 그걸 4기를 1단으로 묶으면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가 되긴 되글랑. 이제 어떻게 정지궤도 위성을 또 쏘느냐 글랑요. 얘네들이 지금 사회발사장이면 북이 한 40도 정도 되글랑요. 사실은 북이 40도에서 정지궤도 위성 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지궤도라는 게 적도궤도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도까지 가서 얘가 들어가려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위성을 올리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죠. 위도가 높은 데서 쏘면.
장영근 교수는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해도 역시 동서남북이 막힌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요격미사일로 대비태세를 갖춘 현 상황에서 일본 열도를 쉽게 넘길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일본 열도를 무사히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장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3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대신 진전된 태도를 보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 보존소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 인력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증거 보존소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프로그램 계획 예산국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완전한 비밀 유지와 보안을 위해 증거 보존소가 물리적으로 제네바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라는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제네바와 서울에 총 6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고위급 전문가로는 국제법에 따라 범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개발한 경험이 최소 15년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급 전문가는 출신국에 상주하면서 서울과 제네바를 오가며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네바의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증거보존소 신설을 담당하고 정보와 증거를 통합 보존하는 일을 담당할 최소 7년 경력의 법률 담당관 1명과 실무를 담당할 최소 5년 경력의 정보관리 담당관 1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사무소에는 국제형사제도 전문가 1명과 한국형사법 전문가 1명 또 한국법 통역 전문가 1명 등 3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증거보존소를 운영하고 6명의 인력이 활동하는데 총 178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4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9년 만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가 설치된 여객선까지 띄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하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의 시작과 중단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강산 관광용 여객선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는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톤에서 3만 톤급 여객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내선은 특히 1,000명의 승객들을 위해 여객선 안에 서양식 도박장인 카지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객선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특구에 외국인만은 도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다 획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이 여객선을 투입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2001년 8월 북한 일본으로 가던 망경봉호를 투입해 라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해상 관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어 2013년 2월에도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호를 도입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했지만 이 역시 관광객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합의로 1998년 11월에 유람선을 이용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어 2003년 9월 육로 관광길이 열리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한국현대아산 정몽원 회장의 발표입니다.
오늘 분단 반세기 만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여 역사적인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합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10년간 한국 국민 200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은 관광객 1인당 50에서 100달러씩 입장료를 받아 매년 4-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원에선 한국의 여성 관광객 한 명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세 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 통일부의 김남식 교류협력 국장의 말입니다.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강화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은 전혀 이렇게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관광객 안전보장을 포함한 합의안을 작성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 간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이듬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금강산 관광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에 있던 한국 측 건물과 시설을 몰수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2012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을 국제 관광 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온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 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카지노까지 허용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배경에는 외환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금강산 5천만 불 정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환안이거든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 거죠.
실제로 북한은 올해 심각한 외환안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광물 수출과 개성공단 그리고 관광 등으로 30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개성공단도 폐쇄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원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북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제재가 있지만 북한의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참석차 강릉을 찾은 북한 체육성 고위 관계자가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에만 수천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탈북자는 낯선 자가 아닌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어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연극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연극 목란 언니는 북한을 탈북한 목란의 남한 생활과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3국을 떠돌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학교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한 조목란이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브로커의 소가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모두 잃게 됩니다. 부모님께 보낼 돈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술집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운 조대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들 태산의 간병인으로 목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란 언니 연출가 전인철 씨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돼서 탈북을 하게 되고 남한에 정착하게 된 조목란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온 조목란이라는 탈북 여성의 눈을 통해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얼굴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연극 목란 언니는 2012년 처음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그때 약 2만여 명이던 남한 내 탈북자는 현재 3만여 명으로 늘었고 초연 당시 탈북자 브로커 역의 극중 이름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설명과 웃음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관객의 판단에 맡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 2012년이 이제 초연이었는데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된 거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작품 내적으로 보자면은 전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연극 그걸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저때는 좀 연극적이었고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이 된 부분들이 아마 차이가 될 것 같아요.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힘들게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선 북한과 다른 문화와 낯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연극 목란 언니는 이런 탈북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탈북자들이 가장 힘든 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극 중에서도 이런 그리움이 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만큼 허겁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1년 됐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루가 참 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돌부리에 걸쳐서 툭툭 넘어진단 말입니다. 저 땅속으로 푹푹 꺼내 들어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야!
미안합니다! 자꾸 지부렁지부렁 거려서.
네가 그 마음을 안다고?
극중 목난 언니 역을 맡은 배우 김정민 씨는 탈북자 역을 연기하면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고 싶다라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사는 저로서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극에서 실제로 그게 살아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극 중에서 목란이는 조대자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조대자의 눈에 비친 목란은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인물인데요. 어느새 가족들과 작은 정이 쌓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를 쉽게 봤어, 맞지를? 북한말로 뭐라 그럴까?
동문화를 대강 봤어. 그렇지?
내가 잘못이었어, 너를 만난 건. 이거는
허울이어서 동물을 접한 건.
목란 언니 역을 맡은 배우 김정민 씨는 극이 분단된 남북처럼 갈라진 사람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서로 어떻게든 뭐 예기치 않게 만나지려고 하는데 결국 또 못 만나지고 이런 약간 좀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 약간 비극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만난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좀 폭넓은 사고를 좀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인철 연출은 어느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와 있지만 여전히 먼 이웃이기도 한 탈북자의 눈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한이 너무 사실은 우리도 하루하루 지내는 게 몹시 분주하고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북에서 남으로 오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직 중국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고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으로 귀국한 채 자리를 비웠던 한국 주재 일본 대사가 내일 4일 85일 만에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 또 다음 달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일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중국이 자유무역구 7곳을 신규 지정한 소식 알아보고요.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제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본국으로 송환됐던 주한 일본 대사가 80여 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요. 오늘 오후 외무성 기자들과 만나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또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내일자로 귀임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지난 1월 9일 이 대사와 총영사가 소환된 지 8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주한 일본 대사가 석 달 가까이 이제 한국을 비워서 일본에 머물렀던 건데 그 이유가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의 옛 주한 일본 대사관 터, 또 부산 주재 총영사관 후문 옆에 있는 이 위안부 소녀상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위안부 소녀상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을 이 성적으로 상대하는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인데요.
예.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동상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이 10억엔 미화 900만여 달러를 출연하기로 한국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한국 측은 민간단체가 세운 동상이라서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일본이 이에 또 항의해서 대사 일행을 불러들인 거죠.
예.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어느덧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갈등의 상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있을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말고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위안부 소녀상 7개가 건립돼 있는데요.
예.
지난 2013년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인근의 글렌데일 시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서 이듬해 일본 극우단체들이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예.
한일 간 현안을 놓고 미국 지방당국이 외교권을 침해하는 이 월권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예.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일본 극우단체들이 패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도 철거 요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월요일에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일본 측의 요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원 위원장이요. 대법원 판결 직후에 소송 제기 후에 몇 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고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이 같은 잔악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런 표현으로 위안부 소녀상의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일본 측은 계속 철거를 주장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글렌데일 시 측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당시에 이른바 종군 위안부를 정부 주도로 동원한 적이 없고
예.
민간업체들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본국으로 송환됐던 일본 대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 쪽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네, 일본 서울과 부산의 일본 외교 공관 주변의 위안부 소녀상은 그대로 있고요.
예.
또 일본 정부의 소녀상에 대한 요구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주한 일본 대사 일행 귀임 조치 배경에 대해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에 따라서 다음 달 9일 대선이 예정돼 있다면서
예.
관련 정보 수집과 차기 정권의 탄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 언론이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주한 대사 귀임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예.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교환을 한국 측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걸로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구 7곳을 새로 지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어제요.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또 산시성에 자유무역 시험구 7곳을 신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담은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로써 기존 상하이와 텐진, 광둥, 푸젠성 이렇게 네 곳을 포함해서 중국의 자유무역구가 모두 11곳으로 늘어납니다.
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유무역구 확대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총 11곳을 운영하기로 이번에 공식 확정한 겁니다.
자유무역구를 이렇게 크게 늘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최근 눈에 띄게 둔화세를 보이는 데 따른 대책이라고 하겠는데요. 예. 중국이 지난해 26년 만에 최저치인 6.7%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올해 성장 목표는 이보다도 낮은 6.5%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예.
최근 중국 국무원이 이 같은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할 두 가지 해법을 설정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다국가 경제협력 구상, 1대1로 참여 국가 확대 등을 통해서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해안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내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예.
이번 자유무역구 신규 지정은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줄 걸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구가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자유무역구가 새로 생기는 위치를 보면은요,
예.
쓰촨성과 산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그리고 충칭시 주로 내륙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 자유무역구 네 곳은 모두 상하이와 텐진, 광둥, 푸젠성 이렇게 해안 지역이라서 오래전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활발해서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인데요.
예.
이 해안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내륙 지역과의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정책 수립의 과정 어떤 숙제였습니다.
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원이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신규 자유무역구 지정 연구에 돌입을 했었고요. 이번에 내륙 지역 중심으로 자유무역구를 확대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네. 또 앞서 전해주시기를 이 자유무역구 지정이 중국의 대외경제 사업이죠. 1대1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 1대1로는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인 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경제 협력 체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나라들을 돌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예.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내륙 지역을 대거 자유무역구로 지정함으로써 중국 북서 쪽 국격에 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대1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인데요.
예.
이 자유무역 시험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 전체에서 외환 거래를 간소화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를 편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예.
관련 규제와 제도를 대폭 손질을 해서 자유무역구들의 통용되는 국제 수준의 단일 무역 기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원 법사위원회가 닐 고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이제 오늘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사위 위원 구성이 11대 9로 공화당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예.
하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이 상원에는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필리버스터는 소수당 의원이 장시간 발언하는 식으로 표결을 막는 걸 말하는데요. 대법관 인준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최종 표결을 실시하려면은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60표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 비율이 52석 대 48석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도움이 필요합니다.
60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적어도 8명은 이제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은
네.
뭐 어떻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준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이 3명 정도입니다.
예.
반면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이 최소한 36명입니다. 민주당은 고서치 판사가 보수적이라는 점, 또 당파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메리 갈랜드 판사 일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갈랜드 판사라면 지난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을 들면서 인준 절차를 밟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이 일로 민주당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지명을 했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공화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은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고서치 판사가 결국 인준 받을 거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준 받을지는 민주당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지 인준안을 최종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60명을 못 모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공화당은요 필요하다면 핵 선택 방식까지 도입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정족수의 5분의 3, 그러니까 60표 이상인 토론 종결 기준을 과반수로 줄이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 52명이니까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게 또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2013년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관 인준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명자에 대한 이 종결 투표 기준을 과반수로 낮춘 건데요. 민주당이 고서치 지명자에 계속 반대를 하면 공화당이 연방 대법관 인준안에 대한 기준마저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다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고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끼지만 기온은 모든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21도, 신유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20도, 강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 구름이 서서히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8도, 개성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고요. 한낮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3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6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6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을 도울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제 변명을 그만두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며 중국은 얼마나 북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니키 헤일리 대사가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러시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어떤 나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전철역에서 오늘 대형 폭발이 일어나 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폭발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의 센나야 광장 전철역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내 모든 전철역들이 폐쇄됐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인 데이비즈 슬링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데이비즈 슬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용 미사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물맷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요격미사일은 40에서 300km 고도에서 로켓을 요격하도록 고안돼 있어 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밖에 소형 무인기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서 발사되는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O-2-3 시스템 등 단계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데이비즈 슬링의 실전 배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데이비즈 슬링의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집트 군부가 지난 2013년 민주선거로 당선된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동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LCC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폭우에 따른 홍수와 토사 붕괴로 25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밤 콜롬비아 남서부 푸투마요주 모코아에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와 빗물이 가옥을 덮친 데 따른 것입니다. 재난관리들은 사상자 외에 500여 명의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집을 잃은 10명의 어린이들에게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